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 저희가 이 자리에 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마지막 힘을 다해서 열정과 또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군사작전 교회 모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교회가 뭔가 사실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교회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좀 이렇게 분명하게 충분히 알지 못한 채 믿음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인 개인이 누군가, 아, 하나님의 아들이래, 아,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상속자래, 뭐 이제 이 정도 이제 개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하시지만,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제 교회가 뭔가, 교회의 정체성은 뭔가, 그리고 또 개인의 정체성과 개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교회의 정체성의 이 차이가 뭔가 하는 것들을 좀 구별하지 않고 이렇게 또는 구별하지 못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개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과 교회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개개인의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은 맞지만 그 정체성이 조금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리스도인 개개인을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여 있을 때에 그 전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몸이고 그 완전한 몸의 각 성도들은 이제 지체가 된다. 몸의 일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교회는 하나님의 거처다. 이렇게 말씀했고 또 교회는 하나님의 농사다. 또 하나님의 약물이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개념들, 이것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이루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모여 있을 때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개념들인 것입니다. 좀 전에 언급한 이러한 개념들은 우리가 평안한 시기에 아, 교회가 뭘까? 이렇게 이제 생각할 때 떠오르는 그런 개념들입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약물이 굉장히 이렇게 평안한 느낌이 들잖아요. 하나님의 약물이, 교회가 하나님의 약물이라고 할 때 굉장히 좀 낭만적인 느낌까지도 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또 하나님의 농사래 이렇게 얘기할 때 마음이 푸근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이래. 그래서 각 지체들 간의 그 유기적인 연합, 그 지체들의 어떤 개별적인 어떤 능동적인 활동,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상시에 평안한 시기에는 이런 것들에 우리가 주목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교회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다른 한 가지 개념이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군대라는 개념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개개인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 중에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좋은 군사로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투복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전투복 왜 입습니까? 누가 입습니까? 군인이 전투하기 위해서 입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리스도인 개개인 군사들이 모이게 되면 그게 뭐가 되는가? 이게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군대로 이 자리에 있다는 측면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개인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는 매일의 생활 속에서 내가 어떤 싸워야 되는 그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대적해서 또 마귀와 대적해서 내 육신과 대적해서 죄의 본성과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 그 영적 싸움이 있어요. 그걸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러한 개개인의 삶에서의 영적 전쟁 말고 우리가 집단적으로 우리가 교회가 집단적으로 어떤 사회에서 사회적인 압박을 받거나 국가로부터 어떤 압력을 받을 때 그때에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군대라는 이 측면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그야말로 눈앞에 둔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생애에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생애에 분명히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으로 믿습니다. 모든 사회가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너무나 부합하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미뤄질 수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자신의 그 정체를 드러내게 되고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되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여러분이 한번 좀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적그리스도는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면서 굉장히 교활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자기가 이렇게 다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 처리해 줄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올 것입니다. 그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속임수가 될 것입니다. 물론 능력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속임수도 같이 동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체제가 오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막 강제로 사람들을 막 강압을 해가지고 목에 칼을 대고 그 체제에 순응하게 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제가 믿기로는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면서 자발적으로 그 체제하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히틀러가 나타났을 때 독일 국민들이 몇 프로라고 그러죠? 90몇 프로가 히틀러를 지지했어요. 그럼 뭐 막 그냥 강제로 몰고 간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그렇게 지지를 한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도 아마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과 같은 이런 전세계적인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러한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자발적으로 국가가 더 많이 통제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경제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고 지금 아우성이에요. 난리예요. 돈이 없어요. 난리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에게 돈을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요, 저부터도 돈을 나눠주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정기적으로 돈을 나눠주고 그것이 일상적이 되면 그래서 그 돈을 기반으로 해서 생활을 꾸려나가는 것이 습관이 되다 보면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돈을 주는 입장에서 너 내 말 안 들으면 돈 더 이상 안 줘. 너는 내 말 잘 들으니까 더 줄게. 이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는 입장에서 이것을 돈을 받는 사람들을 길들이기가 굉장히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나눠주는 양과 돈을 나눠주는 시기를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국민들을 전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지금 조금씩 실험하고 있고 이 시스템이 전적으로 적그리스도 체제 하에서는 이게 전적으로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체제를 지금 적그리스도 또는 국가가 강제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국민들이 그걸 원해가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무서운 거라는 것입니다. 아이, 정부가 어떤 사람들인데 그렇게 비도덕적으로 하겠습니까? 국민을 다 위하고, 국민이 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양심적으로 하겠지요. 우리가 그렇게 믿을 정도로 순진합니까? 아니에요. 모든 인류 역사는 그 반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쥐게 되면 그 권력으로 점점 더 많은 통제권을 갖게 되고, 그럼 반드시 부패하면서 빈익빈 부익빈은 점점 심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너무 많이 봐왔고, 지금 현재도 공산주의 국가에서 그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동선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는 명목으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종이로 적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QR코드를 사용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 갈 때 QR코드를 찍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 시스템을 우리가 지금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교회 모임에서도 QR코드를 찍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마 몇몇 대형 교회들을 중심으로 이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확진자가 우리 주변에 많아질수록 사람들이 겁을 먹은 사람들이 이 QR코드도 찍지 않고 어디를 돌아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게 되겠지요. 그 목소리를 크게 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곧 QR코드를 국민들 전체에게 자연스럽게 찍게 하는 힘이, 원동력이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국가로서는, 정부로서는 국민들이 어디 가서 어느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를 일거수일투족을 정확하게 감시하게 되는 그런 체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부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상태에 겁을 먹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그 체제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 체제로 빨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유기견 등을 쉽게 파악할 목적으로 애완동물의 몸에 지금 칩을 주사하고 있죠. 미아 방지 혹은 치매 노인 기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위치 추적 장치를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부착하고 있죠. 이게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누구죠? 다음은 전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굉장히 좋은 위치 추적 감시 장치지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코로나 확진자들의 그 동선을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뭐로 파악합니까? 휴대폰 위치 추적으로 하면은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범죄 예방이나 또 사고 장면 기록을 위해서 CCTV나 방범 카메라 이런 것들이 구석구석 해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지금 누가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쪽에도 CCTV를 설치해 주세요. 우리 골목에도 CCTV를 설치해 주세요. 이것 원해서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스쿨존에 해주세요. 이런 거. 그래서 마침내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국민의 저항 없이 국민 스스로가 원해서 빨려 들어가는 이 감시 체제, 통제 체제가 마침내 적그리스도 체제 하에서, 이제 세계 단일 정부 체제 하에서 이제 이마나 오른손에 어떤 짐승의 표라고 불리는 어떤 마크를 받지 않으면 그러면은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그 체제에서 이제 완전하게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되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혐오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쾌제를 부를 거예요. 환호성을 지를 거예요.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그 세상을 굉장히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 그러나 그 체제 하에서도 그 체제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또한 그리스도인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체제 하에서도 예수님 믿게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으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이라도 휴거가 일어난다면 휴거 이후에 이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서 즉시로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믿음이 간당간당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떤 때는 구원 받은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받았는 것 같고,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열심히 하기는 싫고 뭐 이러면서 좀 애매한 위치를 취하고 있다가 실제로는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 휴거가 딱 발생하면 즉시로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 말고도 처음에는 그 일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분개하고 막 화를 내고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이 너무나 정확하게 그 순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적그리스도 체제 하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그 체제에 순응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체제에 순응이 안 돼요. 그 체제에 순응하는 것은 곧 성경을 거스르는 것이고 그 체제에 순응하기 위해서 표를 받게 되면 그때는 분명히 구원 못 받는 것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체제 자체에는 순응이 안 되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적그리스도는 자기의 마각을 드러내면서 공포 정치를 본격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이런 공포 통치가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인이 붙잡히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을 배반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본인에 대한 고문이나 학대는 물론이거니와 그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 뭐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님이나 자녀들, 그런 이들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고문하고 그 눈앞에서 그렇게 하는 잔인한 일들을 벌이는 걸 서슴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곤란한 때가 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문당하고 처형당하고 목베임을 당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발전해 있는 이 지금 우리 인터넷 이 통신 기술을 통해서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무지막지하게 이게 송출이 될 겁니다. 여기저기서 그리스도인들이 참수당하는 모습들이 어마어마하게 동영상 유튜브 같은 데 올라올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을 평상시에 혐오했던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그걸 보고 쾌감을 느낄 거예요. 굉장히 좋아할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 중에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순교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때에는 어떤 이 순교의 영을 부어주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뭐 회교 국가나 또 공산주의 국가 이런 데서 믿음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보고가 안 돼서 그렇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하고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다 겁 많고 다 참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의 생명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점이 될 때, 그러한 시점이 될 때 성령님께서 순교의 영을 그 사람에게 부어주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그런 것들을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늘 각오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나도 얼마든지 그 상황에 들어갈 수 있다는 각오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환난 기간 동안에 믿음 생활을 이제 이 사회 속에서 해야 된다면 그 중에는 순교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의 정체를 숨긴 채 그 속에서 믿음 생활을 이어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표는 안 받지만 어떤 식으로든 표는 피해가면서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사회에 섞여 사는 사람들도 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서로서로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서로를 목숨을 걸고 도와주게 될 거예요. 진정한 그 형제사랑의 간증들이 그때는 굉장히 많이 넘쳐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교회 모임은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이는 식의 모임은 절대로 꿈을 꿀 수가 없겠죠. 지하교회 형태가 다 될 것입니다. 초기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 모였던 것처럼 또 지금도 공산권에서 사람들이 숨어서 그렇게 숲속에 밤중에 몇 시까지 몰래 모여서 함께 모여서 소리도 못 내고 입만 이렇게 뻥긋뻥긋하면서 찬송하고 몰래 물 찾아서 밤에 깜깜한 밤에 침례 베풀고 이런 식의 그러한 지하교회 형태가 되겠지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식량과 물, 자원 같은 게 굉장히 부족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재산이 많았는데 그 환난 기간을 통과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중에서 자기의 어떤 그 사제를 털어서 물질로서 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돕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독립군들이 양반들이 이제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독립군 돕는다거나 또는 뭐 우리 신들러 리스트 그런 영화 있잖아요. 그 유태인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자기가 가진 어떤 직업을 통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돕는 사람들도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군인은 군인대로 그렇죠? 경찰 또 공무원 또는 엔지니어 공학자 또 뭐 의사 또 교사 이런 각자의 분야에서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로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구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정부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그들을 동선과 위치를 추적하고 체포하기 위해서 날뛸 것이고 또 그러한 그 이 비밀 경찰들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집단으로 나뉘겠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체제 하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일종의 군대가 되는 것이고 그 시기를 지나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일종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서로가 이 저항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생존해 나가는 그러한 형태가 될 것이고 중간중간에 긴박한 어떤 싸움들이 이렇게 벌어질 겁니다. 그야말로 어떤 군대 대 군대의 충돌 형태가 이제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이게 아주 실제적으로 굉장히 실제적으로 실감나게 그린 소설이 있죠. 여러분도 제 얘기 들으면서 아마 머리에 떠올리신 분도 있으실 텐데 Left Behind라는 그 소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로는 이제 뭐 남겨진 사람들 이제 이 정도 번역되는 그런 소설인데 1996년에 이 소설이 이제 첫 권이 나오고 5천만 부 이상 팔린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그런 책입니다. 팀 라헤이 또 제리 젠킨스라는 두 사람이 쓴 책으로 되어 있어요. 그 소설에 보면은 그 시기를 지나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환난 군대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러한 것들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굉장히 그 시기와 가까운 시점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점점 혼돈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혼돈이 커질수록 그것을 국가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지금과 같은 이런 어떤 역병을 전 세계적인 역병을 차단해야 되는 문제, 대량 실업으로 인한 파산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제해야 되는 문제, 뭐 또 지금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는 것과 같은 어떤 이 갑작스러운 어떤 폭발에 의한 어떤 이 폭동 지금 미국 전역이 지금 폭동에 휘말려 있죠. 이런 것들로부터 이 사회와 국가를 구해낼 강력한 통치자를 사람들이 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강력한 통치자는 반드시 독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이 세상을 지금 통치하건 간에, 그게 뭐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 됐건, 지난번 정권 대통령이 됐건, 이번 정권 대통령이 됐건, 우리나라의 어떤 대통령이 됐건 상관이 없습니다. 앞으로 벌어지는 세상에 정치 지도자는 독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이 모든 거, 이 재난이 점점 심해지고 상황이 점점 악화되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것을 해결해 줄것 같은 사람이 인기를 끌게 돼 있고 그 사람은 독재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자유를 그 사람에게 맡기면서 기꺼이 통제당하는 거예요. 그 시스템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국민이 원해서 국가의 통제권이 늘어나는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교회에 대한 통제권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가의 교회에 대한 통제권이 강화되고 있다는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 문제인 것입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지금 구력 모임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세부의 김기정 목양자 그 편지에서도 보면 전도지 나눠주는 게 이젠 너무너무 어려워요. 사람들이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뭐가 묻었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주일에 전체적으로 함께 모이는 모임이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우리 이렇게 함께 모이지만 지금 우리 모이는 이 지역이 주변 지역들이 지금 다 난리가 난 상황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모였어요. 굉장히 위험부담을 가지고 모인 것입니다. 사회적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중에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름 휴양에 지금 8월 초에 있을 여름 휴양에 지금 기약이 없어요. 어떻게 될지 지금 기약이 없어요. 지금 우리 의사결정 그룹의 형제님들하고 지금 상의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굉장히 난감한 그런 상황이고 기약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교회 모임을 금지시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그렇게 될수 있는 상황이고 압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시점에서 이건 굉장히 실질적인 얘기를 오늘 드리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얘기예요. 피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 역병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이게 얼마나 오래 갈지 또 어떤 양상으로 퍼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는 즉각 모임을 일단 중단했어요. 왜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시점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게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냥 일상이 됐어요. 사실 코로나는 지금 독감 수준입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걸렸어도 지금 어떤 사람은 지금 증상이 없어요. 무증상 감염자도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기본 베이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위험한 사람들인 게 기본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거기서 뭔가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 상태로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전 상태가 회복되기만을 바라면서 두 주만 기다려 봅시다. 두 주만 기다려 봅시다. 그게 벌써 얼마죠? 앞으로 두 주가 고비입니다를 매스컴에서 본게 우리가 얼마입니까? 벌써. 근데 이건 계속될 거예요. 또 앞으로 두 주예요. 두주 지나면 또 앞으로 두 주만 지켜봅시다 할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우리는 기본이 된 거예요. 이 상황이 이제는 기본이 된 상황에서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역병의 문제로 교회가 모든 이 세계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 모임으로 함께 모이는 이 모임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이 교회 생활의 패턴과 교회 생활의 습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부정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체들이 모이는 모임, 영적으로 지체들이 함께 모이는 모임이라는 것은 얼마나 친밀해야 되는 모임입니까? 그런데 거리를 두어야 된대요. 그 말부터가 굉장히 이게 우리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거리를 두어라. 모이되 거리를 두어라. 사실은 굉장히 친밀해야 할 이 영적 모임인데 뭐가 됐든 자꾸 거리를 두라는 이 말 자체가 우리하고는 사실은 굉장히 안 맞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쓰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앞에서 사실은 이 사회가 아마 권하는 바는 뭐 대통령이 됐든 누가 됐든 이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지금 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스크를 쓰는 이 모습 자체가 어떻습니까? 이게 누군가의 입을 막아버리는 것 같은 그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선포자들의 입이 막히는 그러한 어떤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교회가 함께 모일 때 교제도 이루어지고 또 그 안에서 섬김도 배우고, 그렇죠? 혼자 있을 땐 섬김 못 배웁니다. 섬김도 배우고 또 성령의 열매, 성령님의 그 열매, 온유함이 나타나는 것, 오래 참음이 나타나는 것, 이거 혼자서 잘 못해요. 혼자서는 그게 됐는지 안 됐는지 검증이 안 됩니다. 같이 모였을 때 그게 검증이 되고 훈련이 되는 거예요. 또 서로 뭔가 한 가지 일을 하면서 호흡을 맞춰서 서로가 양보할 건 양보하고 이렇게 하면서 호흡을 맞춰서 뭔가 하나를 이루어내는 거, 이거 모여야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예. 모여서 서로가 좋은 영향들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 이게 다 모일 때 가능한 문제인데 이런 모임 자체가 굉장히 지금 큰 위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어떤 그 따가운 눈초리도 눈초리지만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 내에서 지체들의 마음이 나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이 상황에서도 어쨌든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모여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아니 도대체 이런 상황에 사회가 이렇게 금지하는 이런 상황에 도대체 교회가 뭐 하자고 이걸 모입니까? 다 죽을 일 있습니까? 다 비난받을 일 있습니까? 이걸 왜 이렇게 위험하게 이런 모임들을 이렇게 지속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건 당연해요. 그거는 서로 그 마음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똑같아지지 않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인 것입니다. 왜? 성경은 분명히 너희가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하여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환난을 통과하는 가운데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서로 알고 지냈던 수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가 휴거된다면 그러면은 우리 뒤에 남아서 그 환난 기간 동안에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중에 우리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우리의 부모님도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친척이나 우리의 친구나 우리의 직장 동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아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 환난 기간을 통과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 그렇게 될 사람들의 믿음 생활에 비춰볼 때 우리는 상대적으로 얼마나 편한 것입니까? 얼마나 우리는 할 수 있는, 뭔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그들에 비해서 더 많은 것입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재앙만 생각하고 왜 이런 시기에 이렇게 성도들 마음을 나누게 이렇게 모임을 갔습니까? 이렇게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점을 통과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그들보다는 어쨌든 자유롭고 그들보다는 뭔가를 할 수 있는 여력이 훨씬 더 많다는 걸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농사인 것도 맞고 그리스도의 몸인 것도 맞고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도 맞고 하나님의 약물인 것도 맞고 다 맞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측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더 이상 우리의 머릿속에 푸른 초원에서 풀 뜯어먹는 양떼 생각만 하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한가한 때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모이는 이 모임, 이것은 물론 양떼들의 모임인 것도 맞고 하나님의 농사들인 것도 맞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의 이 모임은 군대의 집결인 것입니다. 우리의 경배, 또 우리의 기타 다른 모임 시간을 확보하는 것, 이것은 군사작전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마귀와 영적전쟁을 싸우지만 교회적으로도 이러한 시기를 이용해서 이 교회를 위축시키고 심지어 붕괴시키려는 그 마귀의 공격에 대항해서 집단적으로 우리가 함께 싸워야 되는 그런 군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단들처럼 뭐 어떤 이 막무가내로 막 이 국가 조직에 그냥 저항하게 하고 그것이 마치 어떤 예수님 잘 믿는 것이냐 그렇게 밀어붙이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것은 저도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더더군다나 무슨 폭력을 사용해서 폭력을 사용해서 만약에 그들이 예를 들어서 국가 권력이 뭐 예배당을 파괴하러 온다거나 아니면 성도들을 잡으러 온다거나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같이 맞대놓고 그들과 뭐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물리적으로? 그건 아니에요. 제가 그걸 조장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영적인 군대인 것이고 영적인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마귀의 공격, 이것은 이 정부의 시책이라는 대단히 강력한 배경을 등에 업고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어떤 적인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국가 권력에 순응하라고, 순종하라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한 사람들인데 국가 권력의 어떤 모양새로 교회 모임을 옥죄고 파괴하는 그러한 형태로 이게 내려오게 될 때 요즘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지혜가 많이 필요한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 순응하고 언제 이것을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고민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결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또 이것이 어떤 그 강압적인 힘뿐만 아니라 공공의 어떤 건강이라는 명분, 이 명분으로 우리를 옥죄어오고 있는 거예요. 공공의 건강. 예,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명분 아닙니까? 만약 한 사람이라도 걸리면 모두가 폐쇄해야 되고 내가 직장에서 나 한 사람이 걸리면 모든 직장이 폐쇄하면서 그 직장에 천문학적인 그런 경제적 손실이 가야 되고 이거 굉장히 사실 난감한 문제잖아요. 이러한 압력으로 지금 우리를 옥죄어오고 공격하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저도 무슨 오늘 무슨 구체적인 방법을 다 제시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담대함이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담대함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든 모이지 않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 주부터라도 우리 안 모이면 돼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안 모이는 것이 그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라면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감염에 대한, 내가 감염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든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든 직장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든 주변에 내가 나로 말미암아서 피해를 줄 것에 대한 두려움이든 어떤 형태에 대한 두려움이든 그 두려움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가 모임을 중단하게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그것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불타는 용광로에 들어갈 때, 다니엘의 그 친구들이 불타는 용광로에 들어갈 때, 그때 만일 그 왕이 자기들을 불타는 용광로에 집어넣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당신이 세운 그 금신상에 결코 절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담대함이 있다면 사실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모이는 것, 모이지 않는 것, 그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지혜를 내서 우리의 이 믿음을 지켜가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갈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평생 살면서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당했던 적이 도대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정말로 굉장히 큰 신변의 위협을 받아가면서 주님에 대한 믿음을 고수한 그런 경험이 도대체 몇 번이나 있나요? 아마도 이제 우리 형제님들의 경우에 특별히 그 이제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옛날에 군대 생활하신 분들 중에는 군대 내에서 뭐 이 쫄따구가 이 소위 종교 행사, 이 주일에 교회 모임 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전 죽어도 갑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야말로 구타를 당하잖아요. 구타를 당하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저는 그거는 안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간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직장에서 술을 마시도록 강요하는데 저는 술은 안 마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때문에 굉장히 큰 핍박을 받았지만 어쨌든 그걸 이기고 술을 안 마시면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지킨 그런 사람들도 우리 중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사실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면서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견뎌낸 그런 경험이 도대체 통틀어서 몇 번이나 되냐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럴 때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 그럴 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디까지 감수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마음에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주님은 이렇게 물으실 권리가 있는 분이십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해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 위해 몸을 주건만 날 위해 무엇 주느냐. 이것은 예수님이 구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또 나도 줬으니 너도 줘라 치사하게 구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왕이세요. 그분은 창조주세요. 그분이 우리 이 티끌만도 못한 이 존재를 살리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신 그분께서 당연히 마땅히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권리로서의 질문인 것입니다.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원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분명히 이렇게 물으실 권리가 있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을 살면서 어떤 마음으로 사십니까? 두려움으로 오늘 나오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점검하시고, 주님, 제 안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 제가 담대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제가 주님과 함께 제가 십자가 위에 달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시는 곳 제가 함께 가기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정리하시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떤 걸 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모이든 다음 주에 못 모이든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